오늘 새벽부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신명기를 꾸준히 한절한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신명기는 그 쓰여진 위치 자체가 가나안 들어간 후가 아니라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남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법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사는데도 법이 필요하죠. 법을 제정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이제 가장 그 지근거리에서 저촉되는 경우들이 교통법규입니다. 교통법규 어기면 바로 스티커 날아오죠. 그래서 7만원, 8만원씩 또 재정적으로 손실이 가게끔 만듭니다. 근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하도 잘 발달이 돼서 300m 전방에 그 카메라가 있습니다. 다 가리켜줘요. 그런데도 딱지를 떼는 것은 떼어 마땅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한 번은 전남 무안에 장례가 나서 밤 거의 11시 다 돼서 출발을 했어요. 깨보니까 시계가 1시 조금 넘었어요. 그럼 전남 무안까지 거의 2시간 조금 넘게 걸려서 도착을 한 거예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달린 겁니까? 근데 이제 딱지를 하나도 안 뗐더라고요. 이제 경고해주는 직전에 가서는 탁 브레이크를 밟고 멈추었다가 살살 가다가 또 그거 지나면 휙 달리고 아마 그렇게 한 2시간 반 만에 간 것 같아요. 사실 법이라는 것은 왜 생긴 겁니까? 딱지 떼서 재정적으로 손실을 주고 잘못하면 잡아넣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교통법규를 제정한 것은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법이 갖는 목적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법을 제정해 주신 것은 우리를 벌 주고 어기면은 징계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법이 있어야 그 틀 밖을 벗어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전히 살고 또 하나님이 누리도록 하시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명기서를 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신명기서는 하나님이 왜 썼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말하고 싶은 취지가 이 책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서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책의 목적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아, 이 책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즉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일까? 그거를 말하기 위함이 이 책의 목적이다.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 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절을 좀 볼까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 길이었더라. 이 코스는 앞서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직전까지 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공동체가 길을 갔다면 열 하루면 가나안 직전까지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쓸 때 내용으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구조와 배열의 방법으로도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조가 많은데 3절을 한번 볼까요?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말은 말을 좀 풀어서 썼기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이는데 40년 11월 1일 그 뜻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출발해서 홍해를 걷는 그날부터 모든 연도를 새로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직전에 이쯤에서는 지금 몇 년째냐면 40년 11월 1일이다 그 말이죠. 자, 2절과 3절을 왜 이렇게 비교를 해놨을까요? 여기에는 문자로는 쓰여 있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이 글과 글 사이에 감춰져 있어요. 문자와 문자 사이에 감춰져 있어요. 이런 고발이 됩니다. 제대로 갔으면 열 하루면 들어갈 길을 40년 돌아다닌 인생들아 그 말이에요. 그래서 2절과 3절을 이렇게 비교를 해놓는 겁니다. 원래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가도록 한 길을 제대로만 순종해서 갔다면 며칠이면 가는 길이라고요? 열 하루면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40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그럼 한번 이 두 절을 놓고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열 하루면 갈 길을 40년 돌아다닌 걸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죠? 예, 허비 또는 낭비라 그럽니다. 근데 이 허비 또는 낭비라는 개념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가 신약성경에서 한번 예를 들어드리죠. 누가복음에 보면 두 아들을 둔 아버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이 한 날은 아버지한테 와서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의 몫을 요구해요. 근데 이거는 당시 유대인 사회 속에서는 천인공노할 짓입니다. 자기 몫으로 돌아올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나 권리를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이 둘째 놈이 아버지한테 가서 나한테 주실 몫을 달라는 이야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말과도 같은가 하면 좀 빨리 돌아가시죠. 하등 다를 바 없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엄청난 실수가 아닌 패역한 짓을 한 겁니다. 원래 신명기에 보면 이런 아들은 돌로 쳐서 죽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혹 동네 사람들이 거지꼴이 되어 돌아오는 이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일까봐 아들이 죽을 것을 염려해서 아버지가 달려가 그를 안아버리는 겁니다. 안 돼. 그래도 내 아들이야. 그래서 한 걸음에 아버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절히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패역한 놈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둘째가 어쨌든 자기 몫을 챙겨서 어디로 떠나냐면 아주 먼 나라로 가버려요. 유대인들은 이방 땅을 벗어난다는 것은 그러니까 즉 자기 본토를 벗어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 공동체와 절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각으로 떠난 길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을 나중에 잘 읽어보세요. 이 둘째가 집을 떠난 즉 아버지의 품을 떠난 순간부터 찾아오는 일관된 현상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허비가 찾아오고 핍절이 찾아오고 낭비가 찾아와요. 나중에는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인 돼지, 돼지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돼지가 먹는 먹이 맞아도 누구 하나 주지 않는 지경까지 떨어지죠. 그가 어느 정도까지 처참한 나락으로 떨어지는가를 그렇게 그림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가 줄였을 때는 아버지에게 돌아갈 마음을 먹지 못하더니 줄여 죽게 되었을 때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자아예요. 자아. 완전히 무너질 때 인간은 진정한 본향이 어디인가를 인식하게 되죠. 그렇게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달려가 혹 동리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 이 아들을 돌 던져 죽일까봐 안아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냥 옷이 아니라 가장 좋은 옷을, 좋은 신을,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엽니다. 이 둘째 아들 속에서 나타나는 일관된 현상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핍절이 찾아온다는 거죠. 열 하루면 분명히 도착할 수 있었던 길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 방황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습니까? 불순종.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 밑에 있지 않는 모든 시간은 결국 낭비입니다. 그게 허비하는 세월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밑에 있지 않은 시간들은 낭비하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성경 기자가 2절과 3절에 이 슬쩍 이런 배열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진의는 하나예요. 왜 열 하루면 들어갈 길을 40년 돌아다녔을까? 그것이 이 신명기가 쓰여진 목적입니다. 다시는 그런 불순종과 방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신자가 귀신 신자가 아니라 무슨 신자죠? 재신, 납신.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다 그 말이죠. 이거 어머니들이 집에서 아이들 기르면서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아이들은 그걸 잔소리라 그래요. 근데 어머니는 왜 했던 말을 또 할까요?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신명기 책을 별명 붙이길 하나님의 잔소리다. 정확히 맞아요. 성경은 거의 하나님의 잔소리예요. 했던 말 또 하시고, 잊어버리니까 했던 말 또 하시고,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2절, 3절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을 볼까요?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왕 옥을 쳐죽인 후라. 그러니까 이 명령을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표하실 때는 이런 어떤 전쟁의 승리가 있은 연후였어요. 하나님은 이 당시에 하나님을 계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이 66권의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었어요.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경 외에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오직 뭐로만 자신을 계시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래서 요즘 그 영적인 혼란기이기 때문에 뭐 그 혼란은 시대마다 있었습니다만 요즘 부쩍 더하죠. 영적인 혼란기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들이 곳곳에서 벌어지는가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무당짓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당짓. 어떤 게 무당짓이냐? 예언한다 그러죠? 예언받으러 간다고. 성경 외에 예언은 없습니다. 그 전부 가짜입니다. 그리고 성경 외에 계시의 방법은 이젠 사용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완성되었기 때문에. 내가 꿈에 계시를 받았는데 아니에요.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그런 게 굉장히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 같은데 얼마나 위험한 짓들입니까? 근데 그런 걸로 예수의 이름으로 점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이제 연약한 인간들인지라 혹 하죠. 이게 왜냐면 말씀의 기초가 약하니까 그런데 자꾸 귀를 기울여요. 오늘부터 3일 바이블 칼리지 시작하죠? 아직도 등록하지 않은 분들은 등록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세요. 오늘 여러분 6절을 보시면 5절부터 볼까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뭐하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죠? 설명하기 시작했다. 설명이라는 말이 그냥 이건 뭐냐 하면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사실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게 진지하게 들려줘야 될 말씀입니다. 저희나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뭡니까? 제사장들이죠. 제사장이라는 역할은 그 위치 자체가 하나님과 누구 사이에 중보자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빛과 소금으로 제사장적 기능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제사장의 기능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진의를 드러내는 역할과 삶입니다. 저도 목사로 삶을 살지만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수많은 횟수를 통해 이 강단에 서지만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려운 게 이 성경에 나타나 하나님의 진리를 나의 무능과 약함으로 왜곡시킬까 봐 그게 제일 두려워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겼던 글 중에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 오르도 토메오라는 말은 바르게 자르다 이 토목력 공사 이야기인데 길을 똑바로 낸다 그 말이 길을 저나 여러분들은 이 깜깜한 어두운 세상에 길 없는 벌판에 길을 내는 자들이에요. 길 내는 사람이 길을 잘못 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길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죽죠. 심하면 죽습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의 기능과 역할이. 그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진의를 잘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길인지 몰라 방황하는 무리들에게 여기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이걸 오늘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신명기는 목사들에게만 준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지금 하는 얘기거든요. 즉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이런 성직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종교개혁의 그 단초가 뭡니까? 종교개혁의 발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제들만 붙들고 있었어요. 그 당시는 성도들이 알아듣지도 못한 라틴 말로 사제들이 중얼중얼 예? 설교도 아닌 설교를 했단 말이죠.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청중들은. 성직자들 혼자만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암흑기가 찾아오죠. 그 시대를 보면 시대가 어두워질 때마다 나타나는 아주 질곡의 역사가 증상이 뭐냐면 강단의 암흑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비틀려지고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용주의 설교가 판을 치고 오늘날 청중들이 뭐가 필요한가에 초점을 맞춘 설교가 유행을 하기 시작하고 설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뭘 필요로 하느냐에 관심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고통 가득한 세대를 향하여 뭘 필요로 하는가? 그 felt need, 현장의 욕구가 뭐냐? 여기에서 설교의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리얼 리더, 하나님의 필요가 뭐냐, 이게 설교의 시작이어야 돼요. 이게 강단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오늘날 청중이 뭘 필요로 하는가, 이 현장의 필요로서부터 설교가 풀어질 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듣기 좋은 설교, 달콤한 설교, 여기 익숙해지면 뭐가 참된 말씀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설교의 기대는 준비하는 사람이나 듣는 청중이나 하나님의 피로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모세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자, 앞을 보세요. 이 산에 거주한 지 어떻게 됐다고요? 오래다. 시간적으로 길었다 그 말일까요? 예, 한글 번역에는 그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히브리 말이 갖는 원뜻은 너무 오랜 시간 머물러 있었다 이 말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일에 이제 충분하다, 충분히 들었다 그 말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말씀을 이제 충분히 들었어요. 그 말을 여기서 오래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지 않습니까? 또 우리 삼일교회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주일날 여덟 번 있는 교회가 아마 대한민국에 순복음교회하고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말씀을 충분히 듣죠? 그 말씀을 충분히 배우고 듣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성경이 그 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디에 강조점을 두는지 한번 귀로 들으십시오. 눈으로 성경을 보시고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어떻게 하고?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비아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어떻게 하라? 가라. 자, 여기 지금 세 차례 거듭 같은 개념이 강조되고 반복되고 있어요. 가고, 가고, 어떻게 하라? 가라. 말씀을 충분히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가고, 가고, 가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에 찬 찬양을 올리고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고, 가고, 가라. 오늘도 이 새벽에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고, 가고, 가라.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의 그 미션의 현장인 일터로. 거기는 새끼 밥을 위한 밥벌이 현장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길을 내야 되는 바로 그 선교의 현장이고 사명의 현장이라는 거죠. 맞죠,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신 말씀 철저히 순종하여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내 전생에 걸쳐서 밥새끼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이 깜깜한 길 없는 세상에 길을 내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또 순종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서 오늘도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삼일교회 한 주간의 모든 목회 일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도와주시옵소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